자, 오늘 제가 함께 전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과 12장에 있는 말씀, 이제 두 절을 좀 읽고 시작할 텐데요. 먼저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두 군데를 읽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사고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지고 그의 창자가 다 흘러나오매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으므로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아멘. 12장으로 가셔서 1절과 2절도 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장에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예. 주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대할 수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앞에 서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저희를 훈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전도서가 있지요. 전도서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결국 그 죽는 존재다 하는 그 표현을 다음과 같이 좀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보니까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다. 영이 언젠가 떠나가는데, 그렇죠? 그게 죽음이에요.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그게 죽음인데,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 영을 머무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권능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그러니까 이게 안 죽을 수 없다는 거죠. 또그 전쟁에서는 면제받는 것도 없나니, 이 죽음이 하나의 이 죽음의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의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면제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그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사는데 왜 자꾸 죽는 얘기를 하나? 특별히 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은데 죽는 얘기를 하게 되면 좋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음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웃고 즐기고 잔치하고 무슨 뭐 연회를 베풀고 뭐 이렇게 그냥 흥청망청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애곡하는 자의 집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장례식장에 좀 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장례식장을 이렇게 방문하게 될 때, 아, 참 인생이 뭔가. 아, 참 이렇게 순식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종결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이 죽게 된다는 것, 그리고 또 나 또한 조만간 죽게 된다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 문제는 또 이 죽음의 문제를 생각할 때보다 이 현실적으로 절박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자주 성경의 사도행전을 조금 떠올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이게 힘차게 이렇게 땅에서부터 뿜어져 나와가지고 거세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어떤 이 복음의 물결, 이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 복음에 헌신되어서 그 복음과 함께 자신의 삶을 불태우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격정적인 삶이 그 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바라보면서 그 인생의 죽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하는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는 것도 대단히 흥미롭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죽을 때 모습이 어떠한가, 이 문제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다가 갔는가, 이것을 운명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이 왜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운명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 최소한 10사람의 죽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죽는 모습이 다 달랐다 하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 열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습니다. 삽비라가 사도행전에서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고요. 다비다가 죽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를 지키던 감옥의 간수들이 죽고, 헤롯이 죽고, 사도 바울이 죽고,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 조금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두고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급사하고, 어떤 사람 병들어 죽고, 어떤 사람 벌레에 먹혀 죽고, 어떤 사람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한 두세 주 또는 서너 주에 걸쳐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열 사람의 죽음이라는 좀 큰 제목으로 해서 좀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열 사람의 죽음 1, 가룟 유다와 야고보,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야고보 둘 다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자, 먼저는 가룟 유다의 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에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사고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지고 그의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끔찍하게 죽는 장면을 목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나머지 삶에 대단히 큰 트라우마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참 사실적인 책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 참으로 끔찍한 죽음으로 막을 내린 한 사람의 시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인은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인한 자살입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것 외에 마태복음 27장에서 유다가 죽는 장면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 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맸다. 자살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을 스스로 맨 것도 사실 대단히 끔찍한 일인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의 시체가 거꾸로 떨어져서, 그래서 배가 터지고 내장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매 죽었는데 왜 사람이 거꾸로 떨어져서 내장이 흘러나왔을까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이 매달린 채이 시신이 며칠 동안 그냥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그럼 부패가 조금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시체가 땅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속에 있던 가스 같은 게 이제 이렇게 폭발하면서 배가 터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어떤 위치에 목을 매달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 중에서 분노에 찬 어떤 사람이 이 유다의 이 목매달아 죽은 이 시신을 보고서 며칠 후에 화가 나서 그것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내동댕이 치는 과정에서 머리부터 먼저 이렇게, 그냥 사실 끈을 살짝 풀어서 내렸다면 머리부터 땅에 떨어질 일은 없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대단히 그 시체에 불만을 가진 그 사람이 훼손할 목적으로 격렬하게 끌어내리다가 머리부터 이렇게 땅에 곤두박질을 하면서 거꾸로 떨어져서, 그러면서 배가 터져서 내장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종류의 죽음, 이것은 분명히 복된 죽음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이제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좀 저주받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묘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14장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니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주하실 때그 시체가 개들에게 먹히거나 날짐승에게 먹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종의 저주인 것이죠. 죽은 이후에도 저주를 받는 것이죠. 또 열왕기상 21장 24절에도 보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에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이 먹으리라 하셨다. 열왕기하 9장 10절에도 보니까, 예스리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녀를 묻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죽은 이후에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면은,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그 일단 시체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잘 다루는 그러한 이제 심성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저주하실 때그 시체, 그러니까 그 사실 사람의 본질은 혼이에요. 그 혼을 담고 있던 집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몸, 그 몸, 몸까지도 이런 식으로 저주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가룟 유다는 왜 도대체 이런 죽음으로 죽었어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비참한 형태의 시체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어야만 했을까요? 유다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사도의 무리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도의 무리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도들이란 누굽니까? 사도들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이 중에 지금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열두 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으며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한때 이런 권능을 받아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7, 8절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이제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이러한 권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죽은 사람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유다, 이 유다는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대단히 그 신임을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돈가방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몇 사람이라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모임을 할 때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을 이렇게 관리할 사람으로 어리숙하고 이렇게 막 허투른 그런 사람을에게 돈 관리를 맡깁니까? 아니면 뭔가 누군가 치밀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 돈 들고 튀지 않을 사람에게 맡깁니까? 예. 우리 다 이 김덕희 형제님 같은 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묘하게 또 덕희 형제와 유다가 연관이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설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는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대단히, 아, 저 사람은 믿을만 해. 아, 저 사람은 대단히 또 치밀해. 아, 그래서 이 우리에게 12명, 예수님까지 13명, 13명의 필요한 이 생활 자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아마도 그 당시에 후원금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일행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이스라엘의 희망을 본 어떤 사람들이 식사 대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쓸 그런 어떤 돈들 같은 것들도 분명히 많이 기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가방을 맡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제자들 내에서 대단히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희한한 것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는 출신 성분이 누가 있었냐면 세리가 있었습니다. 전문 회계사가 있었던 것이죠. 공인 회계사, 전문 회계사.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렇죠? 돈 관리하는 일이라면은 당연히 마태가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희한하게 유다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다는 모든 제자들에게서 신임을 받고 또 뭔가 철저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유다가 대단히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는 상습적으로 그 돈가방에서 공금을 횡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엿새 전에 예수님 베다니 쪽에 가셨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집에 이제 가 계셨을 때 마리아가 이제 이 향유 옥합을 이렇게 이제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보니까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오 도둑이므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도벽이 있었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애초부터 이 유다가 자기가 돈가방을 맡겠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 유다의 이 돈에 대한 남다른 집착 이것이 작용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이 향유옥합 유사한 이 사건, 그러나 이제 사건 자체는 다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감나가는 물품을 허비한 듯이 보이는 이 여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렇게 묘사해놨습니다. 분개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제일 분개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얼마짜린데, 돈으로 한 사람은 이게 얼만데, 이 생각이 그 이 돈에 대한 탐욕에 이 찌들어 있는 이 유다의 마음 속엔 너무 큰 것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이러한 도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형성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합리적인 추론은 유다는 자라면서부터 이 도벽이 있었던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에 손을 대는 것을 별로 이렇게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행한 것은 그러한 그의 습관이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면서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이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제자, 이분의 사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오고 나서도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습관이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거 자체가 죄입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 명예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 뭐 거짓말의 습관이 있는 사람, 뭐 음란한 사람, 뭐 모든 사람이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죄들,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엄청난 죄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돈에 대한 집착이 이렇게 강했던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심각한 죄인이든지 그 사람이 회심할 때 받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 인격이 계속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이전에 그 부패했던 습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대단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희에게 넘겨주면 너희가 얼마를 내게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서른 개로 그와 언약을 맺거늘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에게 영원히 붙어있는 수식어는 배반자라는 단어입니다. 유다가 어쩌면 처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그 이유가, 배반할 마음이 싹 튼 이유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였을 수도 있어요. 자기는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그런데 막판에 가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허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 뭐 이런 어떤 지고지순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순수한 동기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돈 거래를 했다는 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액도 아니고 사실 노예값에 해당하는 은 30, 이러한 돈에 이 예수님, 자기의 스승,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분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신매매를 한 것입니다. 인신매매를. 그렇죠?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고상한 어떤 진리와 어떤 자신의 어떤 순수한 이 확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유다는 자신의 상습적인 이 공금 횡령, 즉 도둑질이 언젠가는 들통날 것을 알고 그 들통나기 전에 그 그룹을 해체시킬 요량으로 예수님을 적들에게 팔아넘기는 뒤통수를 쳤을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돈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 이 유다, 유다의 삶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에게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유다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후회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서른 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돈을 물러주지 않으니까 유다가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스스로 목을 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다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할 때 자기가 받았던 그 돈을 도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걸 흥미롭다고 얘기하냐면 유다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들어왔어요. 이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야말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이나 된 이후나 상관없이 이 사람의 삶에 어떤 가장 이 저변에 깔려있던 가장 중대한 그런 문제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토록 사랑했던 그 돈을 다시 돌려주려고 들고 갔다는 사실. 이것은 유다의 인생에서 제가 생각할 때 대단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자인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기고 죄를 지었노라.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한 일을 되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유다는 마침내 자책감에 함몰된 채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엄청 많은데 살면서 근데 예수님을 배반한 죄, 참 큰 죄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람이 모두가 다 자살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살을 택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일종의 배신이지요. 그렇죠?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몹시 슬피 울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몹시 슬피 울었다. 뭐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에는 오히려 돌이킨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도 그분이 자신의 어떠한 죄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어요. 유다도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병만 고쳐줄 뿐만 아니라 죄도 사해 주시는 모습까지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믿었다면 유다는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 즉 사도 중에서 죽는 사람, 그 사람의 죽는 장면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야고보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치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죽였다. 야고보의 죽음 또한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 죽음이기는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워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도대체 왜 이런 죽음을 죽어야 했을까요? 왜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순간에 왜 이러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야만 했을까요? 얼핏 보기에는 유다나 야고보나 다 비참하게 죽은 면에서 똑같은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고보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하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세베대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형제가 요한이고 또 시몬 베드로의 동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아버지도 어부, 이 아들도 어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아까 그 가룟 유다도 또 다른 유다가 하나가 더 있어요. 아시죠? 가룟이 아닌 유다, 이렇게 설명되는 그 유다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야고보는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데 성경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있습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Little James, 작은 야고보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와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던 사람이에요. 보아너게, 무슨 말이죠? 천둥의 아들들. 참 누군가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쟤는 천둥의 아들이야, 천둥의 자식이야, 뭐 이렇게 별명을 붙인다면 그 사람 성격이 대단히 온화하고 양순할까요? 아니면 불같을까요? 불같겠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기 위해 얼마 앞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그랬을 때 이 야고보가 여기 보니까 그분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형제죠. 이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저들을 멸하도록 우리가 명령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저놈들을 다 살라버릴까요? 뭐 이런 것이죠. 예. 그야말로 성격이 불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같았던 이 야고보는 어디에 애착이 있었냐? 아까 우리가 이 유다가 돈에 애착이 많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야고보는 여러분 짐작하시는 게 있습니까? 뭐에 애착이 많았을까요? 권력에 애착이 많았습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권력에 애착이 많았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형제인 두 제자가 나머지 열 제자를 아주 붕괴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면서 뭐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 어머니가 이제 살로메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 이 어머니와 아들 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참 좀 측은한 그러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내가 침례받은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고난에 쓴 잔, 죽음의 침례, 이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냐. 그걸 받는 사람이 내 오른쪽과 왼편에 서게 될 사람들이, 너희가 그걸 받을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니까는 이 엄마와 이 두 아들, 이 우리의 아들들이, 두 아들이 모두가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알 수 있나이다, 이렇게. 아마 이 장비 같은 그런 모양이었지, 삼국지의 그런 모양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는데 24절에 보니까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제자를 아주 열받게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권력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 대단히 큰 신임을 받았던 그런 제자들이었고 제자였고 그리고 열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하게 많이 경험했던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오직 이 세 사람만이 예수님이 이 소위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 올라가서 형상이 변화되실 때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실 때 그 장면을 함께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이 죽었는데 이 딸을 살리러 가시는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다른 이 제자들은 좀 남겨놓은 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세 사람만 따라 들어오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시던 바로 그날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때에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대단히 급한 성격에 아주 이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자이고 권력욕도 많았지만 어쨌든 또 예수님께 헌신된 충성된 제자였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많은 그러한 특별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사도행전에서 두 번 이름이 등장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120명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 야고보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 초대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 사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둥이었어요. 기둥과 같은 존재였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망가고 흩어지고 할 때 사도들도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도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야고보는 교회를 핍박하기로 작정한 헤롯에 의해서 아마도 헤롯 자신이 직접 이렇게 야고보를 죽이진 않았을 것이고 이 헤롯이 보낸 이 어떤 군인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죽는 것으로 야고보의 삶이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에서 이 발견되는 어떤 사람들의 죽는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서 두 사람 먼저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야고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죽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두 사람 모두 인생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돈을 위해서 양심을 속일 수도 있었고 스승을 팔아넘길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러한 돈에 대한 태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부 출신으로 다혈질이었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 또한 인생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 욕심은 권력욕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권력 청탁에 끌어들일 정도로 권력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결국은 죽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외형상 대단히 비참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유다는 자살했는데 시체가 거꾸로 떨어지면서 내장이 터져나오는 모습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그 시체를 훼손한 것 같은 그러한 끔찍한 죽음입니다. 야고보는 권력자가 보낸 자의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장면만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이 죽음도 비참한 죽음입니다. 이들의 또한 다른 공통점은 가룟 유다나 야고보나 둘 다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열두 사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고, 애초에 예수님을 그 인생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죽을 필요는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 왜 이런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이 두 사람이 대단히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욕망으로 인해서 저지른 인생의 실수로 인해서 양심이 괴로워하다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 사는 동안 인간이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스승을 모시면서 그 밑에서 배우고 그분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들을 내어쫓는 이런 권능 있는 삶을,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탐욕이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사실 죄는 모든 인생이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대속자를 옆에 3년 반 동안이나 모시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그러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자살을 택했습니다. 죄사하는 권능을 가지신 분을 옆에 두고 이렇게 죽다니 얼마나, 참 이렇게 죽어서 지옥에 갔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 이 비참한 모습이 이 사람의 삶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유다는 죽을 때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세세토록, 아마 세세무궁토록이겠죠. 세세무궁토록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대표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구원자께 헌신하다가 마침내 그분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러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일개 촌구석의 어부 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에 참된 의미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폭발할 것 같은 그 열정, 이 열정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가장 가치 있는 그 삶을 위해서 인생의 남은 그 부분을 송두리째 투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 당대의 권력자가 들이미는 그 칼을 거부하지 않고 그 목에 들이미는 그 칼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장렬하게 전사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기까지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너무나 명예롭게 그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믿음의 용장, 그것이 세세토록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 이 사도 야고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의미에서는 외형상 비참하게 보이는 그 죽음이지만, 그러나 이 칼에 맞아 죽는 이 야고보의 이 죽음이 이러한 야고보의 삶과 그의 명예를 또한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합니다. 치밀한 사람도 죽고 다혈질적인 사람도 죽습니다. 돈에 애착이 많은 사람도 죽고 권력에 애착이 많은 사람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죽기 원하십니까? 죽은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는 모습은, 죽을 때의 그 모습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왜 죽었는지, 무엇을 위해 죽었는지 그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 그러나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대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편안한 삶. 그러한 삶으로서 좀 더 오래 수명을 유지하고 좀 더 건강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안락한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 그 죽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죽음을 죽기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장엄하게,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러한 모습의 죽음을 죽을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유다와 야고보의 이 두 사람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827장을 같이 하십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827장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
주님, 사람은 다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언젠가는 마침내 죽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성경의 하나님의 선언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인간 본질의 끝이 아니고 오히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더 본질적인, 더 중대한, 더 진실된, 더 실제의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저희가 다 참 죄의 이 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지라, 이 죄의 몸을 여전히 입고 있는 자들인지라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직장생활도 하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참 이 모든 여가생활도 하는지, 그러한 모든 목표가 오직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삶을 살다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불태우다가 그러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장엄하게 산화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복된 소망 침례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